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윗어른들에 대해서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색하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늘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하고 좀 서먹서먹한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또 어른들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예의 바른 거 또 그렇게 좀 조심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아, 저 사람 참 괜찮다, 반듯하다, 가정교육 잘 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게 꼭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런 그런 수직적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마음과는 다르게 뭔가 불편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어색한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 교우들 간에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게 되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그런 관계들이 서먹서먹해지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서먹서먹한 모습들로 종종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순종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런 형식적인 모습들로 되어지다가 보면 그 진실성 없는 신앙의 모습들이 형식화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사랑, 충성, 헌신이 그냥 자연스러운 습관화가 되어지다 보면 참 공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게 뭔가 너무 공허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그 하나님 가까이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예배하지를 못하고 뭔가 서먹한 그러나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질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 사극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임금을 충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리켰어요. 그러나 그 임금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모습들이 역사 속에 보면 잘 나타나지 않죠. 또 임금과 백성은 늘 거리가 멀었어요. 임금들이 가끔 높은 사람들이 가끔 다닐 때 보면 꼭 앞서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러거라 그러고 그러면 저 위에 높은 사람이 가요. 그러면 특히 임금이나 왕족이 지나가면 보통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못 서 있습니다. 다 무릎 꿇고 엎드리고 감히 그 얼굴을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높은 존재에 대해서는 그런 문화와 전통들이 있었어요. 감히 바라도 보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절대 가깝지 않죠. 그러면 이런 것이 어디에 영향을 또한 미치냐면 신관에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모든 역사 속의 신관들을 보면 그 신께 빌기는 하지만 그 신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 신을 존경하지는 않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예요. 길흉 화복을 주장하는 권세가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절대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운 존재로 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향과 문화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도 그와 유사한 모습들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야기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적 신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관, 또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어떤 유교적 전통 이런 것에 반하여서는 굉장히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따뜻하게 인도해주고 담대하게 인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지금 답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과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왠지 자신이 막 없는 것 같고 담대하지 않은 것 같고 죄송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보자 세상 사람들 바라도 보기 어려운 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라도 볼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도 전 이게 사실 그냥 큰 축복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정말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감격하고 살 수 있고요. 웬만한 어려움으로 보여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은총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예,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정확한 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보고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작가가 누군지 누가 저자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말씀이죠. 그럼 이 서신을 왜 기록했는가? 성도들이 당시 성도들에게 바르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 예수님을 알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바른 신앙을 권면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귀한 복음서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삶은 히브리서 내용을 통하여서 이렇게 배경적으로 보면 뭐 외부의 핍박이 있었어요. 늘 외부의 핍박이 모든 초대교회 서신서들 가운데 보면 나타나죠. 로마의 그 핍박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을 이 히브리서는 참 이렇게 실감나게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가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방거리, 환란, 구경거리 이런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고난들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쭉 설명을 했죠. 그 11장 37절에 보면 36절 37절을 봐도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 이런 어려움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지속될 때 성도들에게 다음에 나타나는 양상이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나기 쉬운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 편찮으시면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근데 제가 보면 핍박과 시련이 지속될 때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참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지친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믿음을 떠나는 그렇게 배교하고 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소개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배교하고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늘 보면 혼자 조용히 그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참 힘들게 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참 중요했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로 세우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바로 선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감동케 된 사람들이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입어서 편지 형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여서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읽혀지게 되었고 오늘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으로 보존되어서 전해지게 되고 번역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기록되어 있던 편지들이, 서신들이, 글들이 오늘 우리 손에 성경으로 들려지게 돼서 읽혀지게 된 그런 과정들이죠. 오늘 히브리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포기했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마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바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하는가?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면서 그전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예, 구약 성경에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셨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누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창조자시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얼마 전에 오셨던 분 같은데 그 분은 이 세상의 창조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그는 인간이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요.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실제하심이 이미지화되어서 실체하시는 육체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무엇 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높은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뭡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감당하셨는데 다시 이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라는 얘기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가져오신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분이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가면 고난받는 아들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예, 즉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고난받고 시험받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아나서 우리를 또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고난을 통하여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는 우리들을 지금 11절에 보면 누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 하나에서 났다,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형제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형제들의 모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공동체인 그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중에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제다 말씀하시고 교회다, 내가 불러내었다, 나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였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의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드리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랬습니다. 멸하시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영원히 죽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세력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멸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종을 놓아주시며,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놓아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영원히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늘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16절에 보면 그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며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고난받는 아들로 오셔서 고난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계신가를 소개해주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죠. 죄인 가운데 있었던,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생명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참 많죠. 그 연약한 사람들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셨던 사건들. 아마 대표적인 사건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인 여자였죠. 사람들이 돈을 다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돌을 들어서 칠 기세였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여인이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여인 정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을 들어서 저 여자를 내가 치는 것 당연한 거야. 나는 칠 권리가 있고 저 여자는 맞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참 무서웠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죽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늘 사탄적 생각이죠. 사탄적 생각이. 그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시죠. 돌아가게 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부터 쳐라. 똑같은 죄인이다. 돌 든 죄인과 돌 맞을 죄인만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단지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의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 다 죄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 사람들이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새로운 자유를 선언해 주세요. 새 용서를 해 주세요. 새 삶을 살 수 있는 시작, 출발을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님이 설정을 해 주시죠.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새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나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그 글을 읽는 우리들이 똑같이 받아야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뭐를 버려야 완전한 데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도의 초보를 버리는 거예요. 초보,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보 신앙의 모습들을 여섯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죠. 이미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구원해 주세요. 애를 낳는데 키워서 너 내 자식이야. 그런데 자꾸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나 엄마 아들 맞아? 이렇게 자꾸 매일 묻는다면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떡하겠어요? 안 믿어지면 나가거라 그러시겠어요? 참 답답하시겠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아,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계신 줄만 아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으로는 절대 성숙하거나 자라지 못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계신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귀신도 안다 그랬어요. 귀신도. 여러분, 귀신이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지만 귀신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요 못 해요? 안 해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알고 있어.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세례들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세례는 우리들이 오늘 받는 그 세례와는 다른 유대적 정결 예식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유대교적 율법, 할례, 절기, 정결 예식 이런 거 지켜야 된다라고 늘 쫓아다니면서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정말 이게 정결 예식인지 헷갈려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그게 다 초보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수와 또 안수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늘 그랬죠. 무슨 은사집회하고 기도원만 쫓아다니고 삶은 엉망으로 하고 그런 건 다 뭐예요? 초보자적 모습인 거예요. 도의 초보자적 모습.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건 종말론에 대한 기본적 교리였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그날만 쫓아다니고 시한부적 종말론처럼 쫓아다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삶.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적 사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예요? 초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보다. 여기서 떠나서 그런 기초적인 도를 버리고 이랬어요.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의 터를 다시는 닦지 말고 이미 다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말은 텔레이오 테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성숙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 당시에 의미했습니다. 즉 성숙은 어디서 성숙한 거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마땅히 해야 될 아름다운 헌신적 삶,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순종의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이 성숙한 거였고 그것이 완전한 거였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한 신앙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해주시는데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의 초보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젠 성숙한 수준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숙한 수준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부지런한 믿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한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늘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곤고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지 못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은혜 풍성했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나아가세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잘못된 자아들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세요. 그러면 그 은혜 풍성한 소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게으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냥 밤늦게까지 있다가 늦잠 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삶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대부분 영적으로도 게으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르게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주님 만날 걸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막 시간이 아깝잖아요. 어떨 때는 막 아깝잖아요. 다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깝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여 오늘 우리 에덴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우리 성도들 우리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 한 가지 믿음을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초청하신 예수님은 이제 도움받기를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만 늘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 같은 초보의 믿음에서 장성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장성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 은혜 보좌 앞에 있는 게 우리를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늘 에덴이라는 은혜의 보좌 앞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또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